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앙의 기초, 본질이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근본과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근본과 기초,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이후의 것은 발전이 없죠.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족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족구도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 그 이후에 실력이 향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산수 들어가서 더하기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 안 되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근본이 있고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과 기본과 기초를 똑바로 갖춰놓지 않으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들은 치장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화려해 보이고 헌신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기본 그리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립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장 그 핵심의 기본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이 제자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제자도는 바로 신앙의 근본과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 틀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도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도 이러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도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자면 간사님들 정도가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적당히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요구되는 어떤 핵심 요구사항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 요구된 사항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한국 교회의 병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또 다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제자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야 하는 말이지, 특별한 계층 일부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딱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 제자 아니면 아닌 사람밖에 없는 것이지, 중간에 곁다리를 걸쳐서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런 사람은 조금 더 제자, 더 제자, 더 근본적 제자, 불신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층으로 성도의 개별, 그 레벨을 나누는 것은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제로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이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이라키로 쫙 서열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황이든 사제든 신부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명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얘기하실 때이 제자도라는 말은 열두 제자들 혹은 조금 더 깊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주목해서 보면 25절은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핵심적인 말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33절을 보십시오. 33절도 똑같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국어에서 많이 배우셨죠? 수미상관이라고. 그죠? 앞뒤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강조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끝부분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운데에다가 두 가지 예화를 끼워넣습니다. 그 두 가지 예화가 망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34절 35절은 이런 제자도를 쫓아가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제 본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9장 51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승천하실 기약,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으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냐면 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나 이제 십자가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나는 이루려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자면 바로 이 9장 51절 전과 9장 51절 이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9장 51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끝까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 본문이 오늘 14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14장도 당연히 어떤 여정 속에 포함된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2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이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들어갔다가 잔치를 마치시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잔치자리를 마치고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게 된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참된 메시아로,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다 줄 어떤 소원을 해결해 줄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더 적실하게 얘기하자면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금 나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과 함께하면 로마가 멸망당할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케 될 거야. 저분과 함께하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오병이요? 봤잖아. 저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저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이다.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각각의 아젠다들을 마음속에다 가득 품고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폐부와 심령을 깊숙이 관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주님은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핵심,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라.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날 따르고 있지? 너희 속에 숨은 생각이 뭐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날 따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딜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의 노익이 될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왔다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고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네. 눈 떠보니까 주일이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세요. 부모님이 가시니까, 친구들이 가니까 우리 간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습관처럼 관습을 쫓아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2000년 전에 죽은 33살의 그 예수라는 목수 청년을 왜 경배하고 섬기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찬양, 내 영혼이 실리지 않은 예배, 자리는 앉아있고 마당은 밟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도도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대뷰죠.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만약에 빌딩 하나를 짓는다 생각해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데 들 비용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보지 않겠냐. 그리고 앉아서 계산기 두들겨보지 않겠냐 말이죠. 계산기 두들겨보고 아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건물을 짓는데 모자라면 여러분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물었군요.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게 1억인데 건물 짓는 비용이 100억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1억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불도저 가지고 땅 한번 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기 저 뭐 하는 거래? 몰라. 뭐 건물 짓는다 그러던데. 근데 뭐 땅만 밀고 마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손익 계산도 안 해봤나? 수지 타산도 안 맞춰봤나? 도대체 지출이 얼마 들어갈지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저 시도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 제자의 대가, 즉 다시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지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으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고 열렬하게 주님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대만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화도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열정이 훅 식어버리는 거죠. 아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그리고는 푹 꺼져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부모와 일가 친척들이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따라가더니 갑자기 제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예수님은 그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의 비용이 들어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고개 드시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야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둬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모와 일가 친척과 나의 아내와 나의 배우자도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들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성도가 되는 기본 자격이 뭐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명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분이 젊었을 때 했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무소에 자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형무소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들어오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이제 아침에 깨워가지고 아침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 형무소에 있는 그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아침 운동을 시키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디 앞을 지나가게 만드냐 하면 이 간수들이 바로 그 옆에 뭐가 붙었냐 하면 사형장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장. 근데 그 사형장 앞을 자꾸 지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다가 자꾸 사형장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해서 나는 구치소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를 쫓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길이 자신이 이르러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형장을 지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자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쭉 하고 흐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목사님이 뭘 깨달은 겁니까? 평상시에는 이 신앙인의 대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그 사건을 계기로 아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뽑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뽑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질, 우리 모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은 모든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글자는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병행 본문들에서 항상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부인을 강조하실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자 다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죄의 본질에서 멀면 멀수록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렇죠? 신앙의 본질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디에 가까운 것이냐면 당연히 죄의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거꾸로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대체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죄가 무엇인지 딱 죄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저는 가르침을 못 받아봤습니다. 아마 여기 한 2천 명쯤 앉아있는 걸로 제가 사료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확신하건대 대답은 2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비슷하지만 각자의 자기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이 나올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 본질을 꿰뚫는 답도 잘 못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과일나무 하나 따먹은 게 죄입니까? 만약에 과일나무 하나를 따먹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사형. 너 죽어. 너 지옥.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자손까지 싹 다 지옥.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된 형벌을 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과일나무 하나를 따먹었다는 사실 속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바로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무엇과 같이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너도 하나님 동급으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본질적이시던 하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내가 태양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왜 속박된 존재로 살아가느냐, 네가 왜 하나님 앞에 메인 존재, 하나님 앞에 왜 순복해야 될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럴 필요 없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그 지위로 올라갈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한 거야. 속지 마. 오늘 이것을 따먹어? 그런 순간 너는 오늘 독립기념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속되지 않아. 네가 이제 하나님이야. 네가 기준이야. 너를 기준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거야. 네가 기준이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유혹, 최대의 유혹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라는 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록펠러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조금만 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그냥 점령하는데 말았으면 되는데 왜 굳이 러시아까지 쳐들어가서 멸망을 자초할까요? 왜 알렉산더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인도까지 들어가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 안에 내면적으로 모든 인간은 가슴속에 무슨 욕망을 품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가장 높아져야 돼요. 자기가 가진 자기 애가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위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내 위에 올라가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악이 다 비롯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라고 부르는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은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본질적인 원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모든 악들이 다 발현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 탐이 납니다. 내가 그걸 갖고 싶습니다. 나의 소유욕이죠. 나의 소유욕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물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물건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몰래 가져오면 도둑질, 강제로 빼앗아 오면 강도인 겁니다. 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저 사람이 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입으로 하면 험담이 되는 것이고요, 손으로 하면은 상해가 되는 것이고, 더 지나치면 살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악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넘어가면 신앙의 본질에 가까워져 오는 것이겠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넘어가 버리면 뭐냐면 자기 부인이야말로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참 깜짝 놀라 무릎을 쳤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논어는 이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 공자에게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안연이라는 제자인데 안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연은 굉장히 공자가 아끼는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품은 굉장히 순박하고 공자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바보 같았다. 자기 제자를 보고 바보 같았다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순박한 제자예요. 근데 이 안연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데 실생활의 삶 속에서 들어가면서 생활하는 걸 보면은 이 공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도를 착실히 잘 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정말로 아끼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 공자가 아끼던 이 안연이라는 제자는 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참 마음에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이런 제자였는데 이 안연 편에 보면은 이 안연이 이 공자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유가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인인데 어질 인자를 쓰는데 이 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어질다는 말, 자비, 사랑 이런 말로 다 포용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안연이 인이 무엇인지 자기 스승에게 물은 거죠. 스승님, 스승님, 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극기복내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기복내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여 예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멈추면 고수끼리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안연히 더 들어가는 거죠. 조목을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공자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분명히 진리의 어떤 단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하나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본질이다. 신앙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듣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제자도의 근본이고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부인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부는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집중되게 하지 않으시고 성자를 세우셔서 성자가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일을 다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셔서 그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너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겪어보셨죠? 술자리 가보셨잖아요. 술자리 자꾸 술 권하죠. 술 마셔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술 마시는 게 무슨 죄냐? 라고 자꾸 권하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 술 마시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던가요? 굉장히 경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술을 권하면서도 내심 무슨 기대를 하냐면 나는 네가 술을 끝까지 거부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나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강단이 있고 고집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권하는 당사자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자기들과 다르기를. 나는 타락하고 나는 더럽지만 교회는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정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올려 들어가려고는 정말 앞다투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본당 저 뒤에서 5만 원짜리 1인당 한 명씩 다 나눠준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마 나눠주는 목사님이 발표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5만 원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런데 대만 선교 갑시다. 선교 지원서 내면 어떡할까요? 본 척도 안 하고 다 지나갈 거예요. 물론 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하는 데는 아무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취하고 복음의 단물을 먹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 들어가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가잖아요. 오병이어 맛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마치 지금 당장 로마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오르시자 말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쫓아서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 본질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유산이요, 유일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1938년이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장로교 총회를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 장로교 총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가봇 총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바로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조선 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교단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가 1938년에 무너졌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이후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는 신사참배 못하겠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산정현교회 성도들까지도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남는 성도들은, 양떼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감옥 들어가시고 목사님은 순교자하시고 이름 높아지시겠지만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를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부인을 떨어뜨려 놓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소금을 얘기하시잖아요. 소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의 짠맛을 가진 성질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분리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적실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빛나지 않는 빛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니죠. 밝지 않은 빛이라는 것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받을 것 알고, 내가 힘들 것 알고, 내가 고통당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만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일 내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세상 길을 따라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시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안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은 내 몸에 하나도 없이 멀끔하기 짝이 없는 상처와 아픔, 고난의 흔적, 흉터는 하나도 없이 멀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당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스티그마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절뚝이는 발과 기도로 어그러진 무릎과 성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예수로 인한 상처, 고통과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그저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 그냥 왔냐 이렇게 맞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와 동행했고 내가 아플 때, 네가 고통당할 때, 네가 슬플 때, 네가 눈물 흘릴 때 내가 함께했노라라고 착하고 충성된 영혼 잘 왔다라고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똑같이 부른 찬양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 제자도의 자리,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안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마지막 날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 당겨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안에
마음을 모아 우리 심령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평안과 기쁨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고통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제자 바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 삼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